창세기 아홉 번째 가죽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로 창세기 3장 다섯 번째인데 아직 한 번 더 남았어요. 24절밖에 안 되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오래 설교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저도 처음에 이렇게 여섯 번씩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설교를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완전히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창세기 3장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 같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류의 조상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매정한 듯 보이는 하나님이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크리스천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생명나무로 향하게 되는지 그리고 세마포를 입고 천국에서 어린 양과 혼인하게 되는지 본문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연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옷.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는 동물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지능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 굉장히 지능이 없습니다. 답은 옷이 필요 없으니까. 왜? 하나님은 동물에게요, 살아가는 환경에 적합한 털이나 가죽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옷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왜 옷을 입을까요? 사람은 진화가 많이 돼갖고서는 진화 과정에서 털이 다 뽑혔어요. 라고 대답을 하면은, 그러면은, 태욱씨 죄송합니다. 태욱씨처럼 털 많은 사람은, 가슴에 털까지 있는 사람은 진화가 그러면 안 됐다는 얘기죠. 그쵸?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람이 옷을 입는 이유는 사람은 원래 이 거주하게 되는 위치가 에덴 동산. 그러니까 모든 위험이나 혹독한 날씨로부터 완전 보호된 것이 옷이 필요 없습니다. 요 하나만 봐도 진화론자들이 얼마나 틀린지 알 수 있어요.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 이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옷의 기원은 사람의 죄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자, 옷은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데 체온을 유지해주고 또 피부를 보호하는 그 원래의 기능 외에도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한테 입으라는 옷이 있고 또 판검사가 있는 옷도 있고 또 목사 가운도 있고 죄수가 있는 옷도 있고 각종 유니폼도 있지만은 또 한 사람의 그 취향이나 개성에 따라서 그 표현하려고 입는 옷도 있어요.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존재합니다. 우리 백구면 목사 전직이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이건 원래 본래의 기능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발견한 것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근데 옷을 처음으로 디자인한 것은 아담일까요? 하와일까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옷에 관한 사람이 하나님을 앞질러 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앞서갈 때는 항상 사람의 교만이나 죄가 따라다니는 거 잘 아시죠? 이 옷에 대한 성경 최초의 기록을 보면요, 사람의 범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옷 입으세요, 지금? 사람이 처음으로 옷을 만든 이유, 창세기 3장 7절, 네, 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자, 신체적인 부끄러움을 감추려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자신에게 있는 영적인 수치를 가리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 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사람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들지만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것에는 이 타락한 인류구원에 아주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이유, 그러니까 옷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첫째,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기능이 있는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눈이 밝아진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 생각하고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손으로 그것도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의복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건 뻔합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떨어지고 부서지고 그러면 부끄러우면 다시 드러날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서학자가 말이죠. 에덴 동산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봤는데요. 한 시간이 못 가서 말라 비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제 홍수 후에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잠을 자는데 노아의 아들 샘과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의 옷들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 있다. 이건 상당히 영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육체적인 부끄러움은 옷이나 노아처럼 천으로 가릴 수가 있지만은 영적인 부끄러움은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나 노력으로 감추려고 하면은 할수록 더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일하는 일들 잘 알고 계시죠? 죄를 감추려고 그러니까 자꾸 더 드러나요.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이 영적인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옷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입히시는데 이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세마포로 이어지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주시는 두 번째 이유, 사람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추운 겨울에 집을 나갈 때 저한테 이 외투를 입혀주시던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에덴 동산 밖은 추웠을까요? 기상학자에게 물어보면요. 당시의 지구에는요. 빙하기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무척 추웠을 것이다 라는 답을 할 것 같아요. 옷은 사람의 그 상처를 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 외에도 이 혹독한 환경으로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이제부터 험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이 인류, 아담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옷은 죄를 지은 인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요, 이 두 가지 옷이 등장하는데 오늘 그 차이를 살펴보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7절에는요, 두 사람이 눈을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절에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제가 힌트를 먼저 드릴게요. 하나는 가죽이고 하나는 나무 잎이에요. 그럼 뭐예요? 옷의 재료가 다르죠? 라고 대답을 하시면은 패션스쿨에서는 A학점, 근데 신학교에서는 F학점. 그럼 신학교에서 A학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 가르쳤지만 존경합니다. 참. 첫째, 옷을 만드는 목적이 달라요. 둘째, 뭐가 있을까요? 옷을 제조한 메이커가 다릅니다. 하나는 아담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옷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무슨 옷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만들어 입히신 옷인데 옷을 만든 대상이 달라요. 그렇죠? 네. 하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거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만든 옷.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제조 메이커가 다르죠?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든 것은 아주 엉성합니다. 또 하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제대로 만든 것인데 여러분 무엇이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옷 살 때 뭘 보시고 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표를 보고 삽니다. 브랜드를 보고 삽니다. 브랜드가 이거는 맨메이드 브랜드하고 하나님 메이드 브랜드하고 완전히 품질이 비교가 되잖아요. 옷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제일 먼저 만든 옷이 바지가 아니라 치마라는 거. 여건 엉성한 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애프터 서비스 하는 곳은 40년 가도 끄떡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오랜 세월 광야를 지내는데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은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네, 무화과 나무는 한 시간도 못 갔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옷은 애프터 서비스 하는 옷은 40년이 갑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하나님이 만들어서 아람에게 입히신 옷은 가죽 옷. 다른 재료도 있을 것인데 왜 하필 가죽을 사용하셨을까요? 가죽은 따뜻하니까. 그리고 동서남북은 마침 빙하기가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또 시작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추우니까 라고 대답을 하면은, 그러면은 빙하기에는 여름도 없었을까? 라고 저는 질문하렵니다. 그러면은 가죽은 즐겨서 오래 입을 수 있으니까, 네, 정답에 상당히 가까워집니다. 근데 요즘은 천연 섬유도 상당히 즐겨요. 가죽보다 더 즐긴 거 많습니다. 여러분은 무화과 피나 이게 천연 섬유로 만든 옷을 입으십니까? 아니면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가죽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죽을, 오늘도 말이죠. 가죽 잠바 입고 나오려고 했어요. 선교 제목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 백 목사가, 야, 목사 체중 떨어진다고, 오늘 가죽 잠바 입고 나왔으면 우리 코치님한테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우리 백 목사 선견 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이거 인조 세무입니다. 근데, 자, 이제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 하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름에는 시원한 천으로 만든 옷, 겨울에는 가죽으로 만든 따뜻한 옷을 입겠다 라는 분이 있으면은 패션스쿨에서는 A학점, 근데 신학교에서 이렇게 대답하면은 F학점을 제가 걔한테 합니다. 한동안 가죽으로 만든 옷이 유행했었죠. 저는 그때 계속 가죽만 입었습니다. 겨울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가죽 옷을 입겠어요. 근데 지금은 가죽 옷 입는 사람 없죠. 가죽 옷은 라카 아시죠? 복면 가방 요즘 참 재밌게 보는데, 복면 가방에 보면요, 라카들이 나와서 샤우트를 합니다. 아! 그러면요, 그 사람들 박수 치고, 그게 라카입니다. 이 라카들이 가죽을 입어요. 지금도. 그냥 라카들의 상징물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가죽 옷을 안 입게 됐을까요? 네, 동물 애호가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물 애호가들은 왜 가죽 옷을 싫어할까요? 가죽옷에 있는 특징이 뭐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제 설교가 시작됩니다. 잘 들으세요. 가죽으로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 왜 불쌍한 동물들을 자꾸 잡아 죽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이 죽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 시작부터 기록된, 창세기 3장부터 기록된 핵심 메시지고요. 또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예요. 아, 동물이 죽는 것과 사람이 사는 것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동물이 죽으면 사람은 살아요. 동물이 안 죽으면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왜? 죄는 치러야 될 값이 있는데 값을 치르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그대로 끊어진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회개기도 꼭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지은 죄는 자신이 치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걸 자꾸 남한테 넘기려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 연약해서 그래요. 사람이 연약하니까 자기 죄값을 치를 생각도 없고 치를 능력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네, 죄의 값은 사망. 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타나는데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곤장을 대신 맞아주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매품팔이라고 했던 매품팔이야. 자, 가죽옷은 이 매품팔이를 말하는데 사람 대신 동물에게 죄 값을 치르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가죽옷 사건이에요. 가죽을 얻으려면 그 동물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가죽옷을 입은 사람은 부어받는다, 살아남는다는 것이 바로 리뎀션, 대속, 대신 죽음의 원리이고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전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아담에게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가죽을 제공하는 짐승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데 죄 지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생명이 희생된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와 같이 이 매품파리의 원리가 계속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어린 양이 대신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선지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묻어있는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던 사건이 오늘 우리 찬송하는 그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 근데 이 나중에 이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 이스라엘의 제사 방식으로 이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제사 방식은 동물, 주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을 사람의 죄를 정가시키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건데 자, 이런 이스라엘의 매품팔이 제사 방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이요. 세례 요한이 한 얘기인데 아까 우리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걸 보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하나님 몸소 이 땅에 매품팔이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주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가지고 옷은 바로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십자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그림자를 발견하는데 이걸 자꾸 이런 걸 발견하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 3장에 잡혀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예요. 창세기 3장에는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아주 넘쳐 흐르고 있어요, 지금. 아담을 쫓아내시는 하나님, 네, 쫓아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 네, 참 비장함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 공의 속에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매품팔이로 오시고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피 흘러 죽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빠따마다 맞아보셨죠? 근데 내가 맞을 빠따를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대신 맞아준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한두 대도 아니고. 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곤장이 최고형이 100대랍니다. 근데 100대를 곤장을 맞으면은 장형을 맞으면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 자기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대신 나를 맞는 게 매품팔인데, 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럴 필요 없어요. 자, 갑자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생각하니까. 근데,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최고 신학자가 누굽니까? 칼빈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일을 기독교 복음의 핵심으로 삼았어요.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의 지은 자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TV에서, 유튜브에서 몽골의 유목민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가축을 잡는 장면을 봤어요. 가죽으로 겨울을 나기 위한 옷도 만들고 그 고기는 말려서 이제 겨울 내내 먹습니다. 근데 몽골 사람들이 가축을요 자기 자식처럼 아껴요.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살려니까. 사람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던 그 가축을 죽이는 장면을 보는데 저를 아주 섬뜩하게 만든 게 있어요. 피. 그 동물들이 흘리는 그 많은 피. 그 양을 잡는데요. 양을 이렇게 눕히는데요. 양이 반항을 안 해요. 그러면서 성경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그 이사야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순순히. 네. 그리고 도살장에서 어떤 소는 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자기가 죽는 거 알아요. 근데 이 동물이 흘리는 이 많은 피는 뭐 피는 죽음과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피가 그래서 수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세 율법에는요,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예식으로 짐승의 피를 제단에다 뿌리죠. 이렇게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잡아서.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래요. 바로 이 피다. 이는 생명을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사람이 죽는데 이 피를, 동물의 피를 대신 잡아서 하나님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거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동물이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그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피예요. 피는 이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기독교의 그 최고의 신학자가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누군지 몰라도.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건요, 죄를 사한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릴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자, 이제 우리는 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야 했는지,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됐는지,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탄식을 차주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에서 시작한다는 걸 배웠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사람의 매품파리가 될 수 있고 오직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만이 사람을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 이유는 잘 아시죠? 왜 예수만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유월절 어린 양에 우리는 정죄함 없네, 그런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저지른 최초의 인류,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가죽옷이 준비되었는데,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최고의 옷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죽옷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이제 계속되는 창세기 4장의 그 아벨과 가인의 제사, 어떤 건 받으시고 어떤 건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옷을 입게 된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도 이 락신 것처럼 늘 가죽옷을 입어야 할까요? 네, 영적인 가죽옷은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대신하는 옷을 주시는데, 이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네, 과거에 나의 자아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의식이, 그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을 쫓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을 거듭난다. 네, 사도바울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이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 합쳐서 죽어야만 이 죄가 죽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조류 독감 때문에 닭에 몇 퍼센트가 죽었다 그러더라요. 반 죽었다 그러던가요. 근데 다 태워 죽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죄 같아서 이걸 안 태우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예식을 치르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그 전 갈라디아 3장 2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이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얘기가. 네, 로마서 3장 14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위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 옷이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또 계시록 19장 8절에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여러분, 세마포는 천국에서 어린 양 예수와 혼인식을 치르는 신부에게 주어지는 옷이에요. 그리고 옳은 행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라고 정의합니다. 세상에서 옳은 행실은 선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일, 하나님의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을 옳은 행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보다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7년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무화과 입으로 여러분이 엉성하게 엮어서 만든 치마 입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주시는 가죽옷을 입고 사시겠어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그냥 안달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사시려고 합니까? 이 금년을.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이게 금년 한 해만 해당되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 목적과 그 가는 길과 그 결과까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분명히 대답하고 사세요. 네, 매일 대답하고 사세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 힘으로 살겠다. 내가 뭐 적당히 엉성하게. 네. 자, 이제 마감합니다.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주신 옷이에요. 그래서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준 옷.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 육체적인 영적인 부끄러움을 덮어준 옷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옷을 입을까에 대한 선택은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시는 가죽옷, 그리스도의 옷, 또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이 밝아오는 새해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면서 사시는 새남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유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두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이 가죽옷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치고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적에 우리 어린 양 예수와 혼인식을 올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복.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에 오늘 저희들 마음 깊이 간직하고 사는 저희들에게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맡도록 기도합니다.